여러분이 여름에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 강한 경우가 있죠. 그때 누구를 찾아랍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날 탓한다. 내가 냉장고에 음식을 너무 오래 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냉장고를 탓한다. 냉장고 성능이 좋지 못해서 음식이 상했다. 또 세 번째는 세균을 탓한다. 세균이 음식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누구 탓을 할까요? 음식을 잘못 보관하면 세균이 활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세균 탓하는 사람은 없을 터이고, 그러니까 음식 상하는 것은 내 책임이거나 아니면은 냉장고 책임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 책임이 더 클까요? 내 책임이 더 크죠. 결국 음식 관리자인 내가 음식의 상태와 이 냉장고의 성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보관했기 때문에 음식이 상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회가 부패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것은 사회 관리자들의 책임입니다. 사회 어떤 분야에서라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컨대 정치 권력자, 재물 권력자, 뭐 지식 권력자, 언론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 부패를 막아야 될 터인데 오히려 앞장서서 사회가 부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부패하는 것처럼 권력도 부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액턴 경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미투 운동을 보면은 권력이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여러분 피해자가 나도 해를 당했다. 미투 이렇게 해서 고발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투 운동인데, 그래서 여기서 해를 끼친 가해자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권력자들입니다. 정치 권력자, 재물 권력자들은 물론이고 교육 권력자, 심지어 교회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권력은 어떤 권력이라도 부패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회적인 부패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권력자도 부패하는데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교회 권력자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받아도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도 권력을 가지면 더 부패하기 쉽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의 부패를 막으라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가 돼서 세상에서도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을 받고 세상의 부패도 더 많이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죠.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터인데 우선 다니엘의 대표적인 모습을 먼저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철저히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어려서 이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거기서 이제 바벨론 왕궁학교에 뽑혀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이 다니엘은 먹지 않습니다. 담당 관리가 그러다가 다니엘의 건강이라도 나빠지면 자기가 어려워지겠다고 아주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은 자기와 친구들에게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기름진 왕형죽을 주지 말고 물과 채식만 주어서 먹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음식에 대한 계명 같은 조그마한 계명까지라도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철저히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두 번째로 지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의 지혜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만, 한 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우리가 꿈자리가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신경이 쓰이는데 그 꿈이 뭔지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의 그 지혜자란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뭔 꿈을 꿨는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아니, 꿈은 지가 꿔놓고 남한테 그 꿈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이 왕은 화가 나서 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럽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꿈을 알아내고 꿈 해몽까지 다 해주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대단한 지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로 다니엘은 철저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지금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족속이 그 갈대아 땅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때에도 굉장히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 왕 다리오에게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세 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세 명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 세 중에서도 이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두 총리는 이것을 싫어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합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흠 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고위 공직자들을 임명하기 전에 청문회를 하면서 그 사람의 도덕성과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흠이 없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면에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부패한 점도 없고 그 사람의 능력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 보십시오. 이때 이 다니엘은 이미 공직 생활을 40년 이상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오랜 공직 생활 속에서도 이 다니엘에게는 부정부패한 모습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은 최고의 총리라고 하는 이 능력의 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소년 시절에서부터 바벨론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신비한 지혜까지 있고 충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도덕적으로나 능력에 있어서는 전혀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까? 다 바르게 살고 싶어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와 무능한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극히 바르게 살면서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철두철미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거든.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의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의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또 실제로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날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알면 믿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소년 시절에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바벨론 왕이 주는 부정한 음식까지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이 왕이 주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왕의 음식,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다니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또 이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왜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대로 갑니까? 내비게이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근데 가끔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안 갈 때도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안 갑니까? 아, 이 길은 내가 또 당할지. 내 눈 감고도 가는 길이야. 이런 생각하면 그러면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믿으면 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있어야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마저도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6장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니까 그렇게만 행동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야만 고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못 가지고는 그 사람들 생각해도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면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간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법을 만들면 그래도 다니엘은 틀림없이 그 법도 없으면서 자기 하나님께 기도할 거니까 그럴 때 고발해서 다니엘을 잡자 이거죠.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영구적인 법도 아닙니다. 고작 30일 동안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 시한부 법을 만든 겁니다. 한 달이면은 다니엘 그 정도 잡기에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산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이오 왕이 허락한 것을 보게 되면은 아, 이 신하들이 왕에게 굉장히 아부하는 법이거든요. 왕이 최고입니다. 어떤 신에게라도 구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최고로 높이는 그 아우성 있는 법이었기 때문에 다이오 왕이 크게 좋아서 이제 조서에 포장을 찍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에게 부탁을 하지요? 내가 믿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힘으로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영생도 얻을 수 없고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합니까? 반드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 믿음이 크다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간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런 말씀하셨죠? 또 믿음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들 보세요. 가난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부탁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보세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지만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부터 10장까지 보시게 되면은 아마 지난 며칠 전부터 여러분 다니엘서 쭉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기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니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이 망한 것을 보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더 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쓰러져서 절도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16절은 그 중에 하나 다니엘서 9장 16절 이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보아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멸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믿음이었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애가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 위로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니엘 자기만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드러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알아내고 해몽까지 해주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왕이 이 정도로 고백하면은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또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사자굴에서 해를 당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오히려 다니엘을 참석한 사람들 끌어와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6장 26절과 27절 말씀이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겁니다.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권세는 무궁하리로다. 구원하시고 관전의 기도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라 하였다. 누가 이 말했습니까? 왕이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니라 다리오 왕도 이 정도로 고백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조서까지 내렸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든 그런 역사를 이루었단 말씀이에요. 정말 다니엘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서요 다니엘이 받은 축복은 어떤 게 있는가 하고서 쭉 훑어보면서 한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뭐 재물이 많이 생긴 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재물 생긴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말씀대로 산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놀라운 지혜를 얻어서 극히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대제국의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축복이죠. 또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아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남달리 많은 계시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니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왕궁을 변화시키고 나라까지 변화시킨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예, 축복 중에 여러분 바르게 사는 삶 축복이죠. 놀라운 지혜 받고 세상적으로 권세 받는 거 축복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 거 축복이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도 축복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축복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네 가지의 축복들은 사실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결과는 저절로 어떻게 돼요? 근데 만약에 결과를 선택하면은 여러분이 그걸 받아도 금방 잃어버리게 돼. 왜냐면은 받았다가도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바른 삶을 사는 거 축복이지요? 세상에서 권세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면 바른 삶을 산 축복과 세상의 권세를 받는 축복 중에 어느 게 원인입니까? 바르게 산 것이 원인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세상의 권세까지 받는 거예요. 세상 권세 받겠다고 그러면요, 세상 권세를 받아도 바른 삶이 없으면 원인이 없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이 받은 네 가지 축복 중에 가장 큰 권인과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사실은 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친밀하게 지냈는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과 말도 못하게 친밀한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었다고 오히려 부부처럼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말할 수 없이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 이게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혜도 얻고 권세도 얻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친밀한 관계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다니엘은 순종해서 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세상에 필요한 권세도 받고 능력도 얻는 이런 축복을 다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과 제목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몰라요. 우연히 생긴 걸로 압니다. 기도하고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거든요. 또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첫째로 이 다니엘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 왕이 간밤에 꾼 꿈을 잊어버리고 그걸 알아맞히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친구 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기도 부탁했죠. 아 이거 지금 알아야 되니까 너희들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자기는 기도 안 했겠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그때 임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됐단 말씀이에요. 자기 나라가 죄악으로 멸망하게 됐는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말도 못하게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속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이거 기도하면 잡혀 들어가는데도 기도한 거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은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둘째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전에 하던 대로 늘 그 시간에 기도했다. 이렇게 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뭐 이거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면서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안 빼먹고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한다는 뜻이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훌륭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기도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조서를 알고도 기도했다는 말씀. 물론 특이한 것은 남몰래 기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몰래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남몰래 기도한 것도 아니라 자기가 원래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던 대로 내가 이 기도는 빼먹지 않는다. 하루 세 번씩 그러니까 원래 하는 대로 예루살렘 양은 창문을 다 열어놓고 여러 번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이 위기 속에서도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이 기도가,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 감사하고 앞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어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이것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기도가.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선조들과 자기 민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조들이 지은 죄는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다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지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믿음찬 기도를 드렸느냐고 하면요, 우리가 바르게 살았거나 자격이 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누지만은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란 말씀입니다. 여기 9장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풍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 보세요. 성경에 흠이 없다고 할 만큼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았던 사람인데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속으로 죄다 맡겨서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믿음에 찬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고 말씀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 성경에 천사가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냐고 하면요, 천사가 이렇게 부른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금 이 개정 성경에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자, 여기 다니엘서 10장 11절 앞부분 말씀이죠. 내가 이르되, 이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라고 천사가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는요, 다니엘보다 사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이미 되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고 싶으면 이미 친밀하기 때문에 그 친밀감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가까이 충실히 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는 것도 말씀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말씀 안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그것으로 세상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 해서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힘입어서 바르게 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받아서 더 큰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시킬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일로 가까이 친밀한 관계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니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축복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